뷰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공동 성명에서 우리 일본과 한국, 미국 정상은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 이후 1년 동안 3국 협력에서 이룬 대단한 진전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 동안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어서 1년 전에 약속한 안보와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3국의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동시에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자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래 10번째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참석 없이 진행된 휴전협상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모여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낙관론을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6일 협상 종료 직후 중재국인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1일에 제시한 휴전의 원칙과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부합하는 가교 제안을 양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중재국 사이의 협상의 진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마스가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지하드 타하 하마스 대변인은 17일 아랍 매체인 알자지라에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조건을 추가했다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휴전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중부 자와이다에 17일 이스라엘 군이 발사한 로켓으로 적어도 17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 3명,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일가족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이달 들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히 포프코 크유 군사행정청장은 텔레그램에 러시아 이번 공격은 8월 크유에 대한 세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이며 정확히 6일 간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비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3회 연속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를 계속 공격한 이래 수도자를 비롯해서 80개 이상의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에서 10km 떨어진 수도자 마을은 전쟁 전의 인구가 약 5천 명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함락된 가장 큰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일대에서 러시아군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크루스크를 탈환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수도주 마을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이 17.1%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2위 규모인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부채와 서방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사이 실업률 17.1%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6월에 13.2%에서 3.9%포인트 상승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통계 방식을 바꾼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25세부터 29세 연령대 실업률도 7월에 6.5%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뷰인 뉴스 박영서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토요일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한국 정부는 이 독트린이 새로운 통일 방안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난 1994년에 마련된 현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왜 그러면 보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 한국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한국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 새로운 통일 방안은 아니고 그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그 8.15 통일 독트린은 한국 정부의 기존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자유의 확산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통일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그리고 3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방안 등 337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비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번영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그 앞으로의 목표다 이런 비전을 밝히고 있고요. 또 3대 추진 통일 추진 전략은 한국 내 자유통일 역량 강화, 북한 인권 개선과 외부 정보 유입 강화,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7대 통일 추진 방안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탈북민 역할을 강화하고 또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며 국제 한반도 포럼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일된 한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통일된 국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확산시켜 북한과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것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윤 기자, 한국의 이전 정부들은 지난 30년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 통일 방안을 대체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현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국가 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새로운 닥트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현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번째 단계인 화해 협력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없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말하자면 통일 방안은 아니고 기존의 통일 방안에서 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트린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해서 뭔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국가가 나름의 외교 방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서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의견 접근을 본 그런 그 통일 방안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새로운 통일 방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정신을 보면 화해 협력, 평화 공존, 합의 통일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통일 독트린이 과거 그 한국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 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의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그 상호 존중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서 남북 연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이제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북한의 자유를 확산시켜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공세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과거의 방안은 북한에 대해서 당중에 통일되면 어떤 이념을 지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통일국가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강요하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것은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6일 한국의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흡수 통일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제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영호 장관이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변경을 흡수통일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기자회견장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고 북한도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또 자유의 가치를 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상호체제 존중 혹은 비방, 중상 금지를 명시한 남북 기본 합의서와는 상충이 되지 않는지 또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라는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을 이제 말하자면 동토의 국가라고 하는 자유와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당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인권을 말하자면 강조하면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과 중상을 금지하는 것이 그 기본 합의서의 첫 번째 1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기본 합의서의 그 합의와는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북관계 최근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사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최근에 폐기됐고요.
네.
그 밖에 남북한 간의 거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상당히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그 압박을 통한 말하자면 흑수통일론이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한국 정부의 이 통일 독트린이 나왔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일 독트린에 언급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미 그 통일부는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회의를 이미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북한 인권 국제회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기존의 그 인권을 주제로 한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더욱 확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좀 그 부각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북한 자유인권 펀드 문제는 아마 그 탈북자나 또 대북 활동을 하는 그 민간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민간 단체들이 항상 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그 지원하는 일종의 펀드,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앞으로 통일부의 움직임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밝힌 통일 독트린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밝힌 적대적 이국과 관계에 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이국과 관계, 이 규정은 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했던 이전에 그런 원칙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전면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통일 방안이나 독트린과는 연계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상당한 반감 이런 거에 기인한 것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한국 정부도 사실상 특수 통일론에 가까운 통일 독트린을 이번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상당한 적대 의식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통일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번 독트린의 그 원칙인 것을 생각하면 북한의 적대적 이국과 관계에 대응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실무 차원의 남북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협의체 제안을 받을까요?
북한이 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뭐 0%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그 지난 5년간 그 남북 간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요.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남북한 간의 그 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한국의 이 같은 그 대북 공세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와 접촉을 하자 이런 것은 그 전에도 나왔던 것인데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한류,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이 북한 사회에 워낙 많이 퍼져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대화와 접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같은 한국이 잘 산다는 거, 한국의 가치 이런 것이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서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위험성을 북한 당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발표한 그 통일 독트린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흡수 통일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남북 대화에 응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밝힌 통일 독트린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이제 그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이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을 토대로 해서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될 통일의 목표가 어떤 성격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무력 통일을 남북 통일을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통일 자체는 시간이 걸리고 양측의 대화 그리고 이해뿐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일인데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제기되는 독트린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권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남북 통일이나 대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향점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한국 정부도 이 통일 항아리도 있었고요. 또 통일 대방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리고 대화가 진척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권이 교체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남북한이 대화를 끊임없이 위해서 노력하고 또 대화 창구를 항시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말하자면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제 첨단 무기 박람회가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이 행사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총책인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골적이라기보다는 가속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분야 등 군사협력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상호 조약 체결 등을 통해서 공공연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북한의 무기 박람회 참석은 그 같은 군사 분야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번 박람회에 북한에서 김정식이 참석한 사실인데요. 이 김정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2012년에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기여한 명목으로 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었고요.
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등에서 항상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던 측근 인물입니다. 그런 인사가 이 러시아에서 열린 군사 박람회에 대표로 참석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그만큼 이 군사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두고 중점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은 지난해 7, 8월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동안 양국이 어떤 무기 거래를 해왔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는 지난해 여름, 그러니까 7, 8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의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밝힌 것이 최근 그 소식입니다. 신 장관은 최근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 올 8월 4일까지 약 12,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에 이제 무엇이 실려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신 장관은 이것을 그 규모로 계산해 보면 러시아가 그 전쟁터에서 쓰는 152mm 포탄 560만 발의 규모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2mm 포탄 한 가지 종류만 간 것이 아니고 포탄이 아마 서너 가지 종류의 포탄이 갔을 것이고 그 밖에도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만든 뭐 이스칸데르라든가 그런 단거리 미사일 수십 발이 아마 러시아에 제공이 되고 러시아가 이것을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대급부,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포탄과 무기를 대주고 다시 그 컨테이너선이 이제 북한으로 오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식량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그 물자 그리고 이 밖에도 원유 등이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한 건 알려진 사실인데 그 밖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은 게 있나요?
예, 사실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김정식이 주로 중장거리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전략 무기급 개발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 러시아 방문의 목적도 이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이 타스통신의 관련 보도인데요. 이 통신은 북한 군사 대표단이 그 수상함, 해안지휘소, 선박, 잠수함, 항공기의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통합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해군과 공군 전력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에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사는 한국 정전협정 이행과 감시가 주 임무인데 왜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건가요?
예, 사실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유엔사 가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결국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그런 군사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토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이 동아시아에서의 말하자면 유엔군 사령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독일의 가입 기념 행사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행한 연설에서도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기념사에서 유엔사에 합류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현재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연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 배경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 2019년부터 유엔사 가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한국에 그 문재인 한국 행정부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 독일의 그 유엔사 가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그 한국의 그 자위권을 그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이 이제 이걸 여기에 가입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한국 정부가 가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안 된 건데요. 2022년에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독일도 유엔사에 원래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을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그 독일의 그 유엔사 가입을 그 찬성한 것은 독일이 이렇게 유엔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북 억제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북한 외무성은 6일 담화를 내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비난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북한은 유엔사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침략 기구로 규정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하는 것은 유엔사를 제2의 아시아판 나토로 확대 강화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유엔사는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자체를 비난해 왔고요.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아판 나토와 연결지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엔사 확대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유럽에서의 나토와 같은 군사 블록을 그 목표로 삼고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계기로 해서 유엔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엔사 역할은 유사시 한국의 방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같은 그런 그 집단 안보 체제, 집단 방어 체제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연임을 포기한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지지율이 높으면은 연임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이 채 안 된 것인데요. 다음 달 말이면은 사실 이제 물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의 총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총재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내각 책임자 하에서는.
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에 사실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굉장히 이제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불출마 압박을 받아왔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불출마를 결단한 것이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그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국민들이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잘 아시는 대로 정치 비자금 문제로 자민당은 그동안에 계속 여론에 지탄을 받으면서 낮은 지지율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 기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자신의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 북한과 비공식 접촉 이런 것도 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공식 접촉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3월이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더 이상 일본과 정상회담 안 하겠다, 대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흘러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같은 김여정 담화 뒤에도 아마 몽골 등지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리들이 만나서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번에 기시다 총리 본인이 어쨌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함에 따라서 이 같은 북일 간의 정상회담, 이 같은 물밑접촉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가 나서서 이거를 이어받으면 모를까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연임을 포기하고 기시다 총리도 다음 달에 물러나면 윤석열 대통령만 남는 셈인데 워싱턴 선언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그 세 나라 정상 개인의 차원의 그런 합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 정상 간의 정부 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특정한 말하자면 국가 정상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 정상 중에 두 정상이 내년 초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과는 전반적으로 그 궤를 크게 달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말하자면 당선돼서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한반도 정책이나 이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입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몰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올해 안에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라 레프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선임국장은 15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라레프 퍼 국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t the highest level, we'll continue the steady drumbeat of meetings to build this partnership and put it on strategic footing for the long term.
미라레 푸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뜻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죠.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3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선거 유세 중에 했고요. 앞서 또 7월 20일에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 선거 유세 중에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위원장과 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이런 제안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트럼프가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그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머릿속에는 개인적인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친분을 활용을 해서 핵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북한의 핵위협, 북한의 위협 이런 것을 막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의 그 정치적 돌아가는 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올 봄에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중간 단계를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입장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북한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는 11월 그 미국 대선에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그 북한과의 그 협상 이것도 아마 중간 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되면 거기에 더해서 정상회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대선에서 어떻게 그 전개되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그 설정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가했다는 내용, 그리고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배경과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연기 기자, 진행의 김연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지난 14일은 한국 정부가 제정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는 이날의 의미를 살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고요. 서울에서는 탈북민들이 참여하는 남북 우정 사랑 봉사회가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알리고 한국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우정사랑봉사회의 봉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그 선수 수제로 만든 감자떡, 직접 만드신 식혜, 화채, 수육이랑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제1회 북한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의 한 행사장. 남북우정사랑봉사회 회원들이 선수 만든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한국 시민들은 시식하며 탈북 회원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먼저 봉사회 탈북민 박이순 회원은 단체를 소개하며 이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우정 봉사회는 대구시에 있어요. 대구시에 있고 남북한 모두 합해서 한 120명 정도 북한분들, 남북분들 해서 그 취약계층들 연려하신 분들 이런 분들 봉사도 하고 통일이 뒤로도서 이 부수를 우리 봉사의 마음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한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좀 북한식 오리지널 음식들을 해가지고 와서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정말 그 말만 들어도 진짜 눈물이 울컥하는데 정말 우리 날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조리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기회에 나의 음식 솜씨를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조리장 일을 하는 박이순 씨는 요리 솜씨를 뽐내 다양한 북한 음식을 선보였는데요.
감자떡 이제 육아도 저기 아직 있어요. 북한식 육아 가줄이라고 해요. 육아는 저기 북한에서 사실 귀한 그 육아예요. 여기 한국처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하기도 힘들고 그 결혼식, 애기들 돌잔치, 발순잔치 이런 데 한갑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즐거운 날. 오전에는 북한식 식혜, 한국식 식혜를 해서 다 시식을 했어요. 그거 한 20kg씩 해가지고 한 걸 이제 오전에 다 시식이 끝나니까 지금 오후에는 감자떡이 지금 좀 많이 했으니까 그게 남아서 시식하는 방향을 하고 있어요.
박이순 회원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봉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쁜 시간을 쫓게 대구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설립된 남부구정사랑봉사회의 주요 활동은 뭘까요?
일하고 주말 같은 데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KTX 태고 가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즐겁더라고요. 힘들어도 또 그게 그저 우리 고향 분들이 따뜻함이라 할까요? 저번에도 6월 달에도 칠순잔치에서 제가 한번 내려갔다 오긴 왔어요. 노인 복지관에 그 어르신들 그 식사를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길거리 그 청소라든가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이 칠순잔치라든가 그걸 또 이 서울 쪽에 올라와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함께 참가하고 자랑해 준다면 한 달에 두 번인가 세 번을 요양복지관에 가서 점심식사를 무조건 도와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회장님은 늘 우리가 하던 흐름으로 계속하자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러면서 박이순 회원은 이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봉사를 꾸준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우리 탈북해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실제 맨몸으로 왔잖아요.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라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우리 마음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싶은 근데 우리 분들은 작은 데에서도 크게 감동하고 또 작은 데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푸는 길이 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 행복을 찾고 공부하는 데서 우리 활력소를 찾고 이렇게 모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으쌰으쌰 그 홀로 현장에서 일하다 주말에 함께 모이면 우리 그 고향의 사투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통하는 이야기도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 도와주면 고맙다는 그 이야기가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 가짐으로 하니까 즐겁고 행복해.
또한 이날 부스의 이름은 남부구정사랑봉사회였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통일안보 북한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재학생이면서도 봉사회 회원인 탈북민들이 함께한 건데요. 박이순 회원 또한 현재 3학년이고요. 훗날 북한, 통일과 관련한 인권 강의를 하고 싶다는 이 포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작년도인가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그 우리 탁구 경기를 응원했는데 북한하고 하던 그 복싱 경기 있잖아요. 한국이 이기니까 난 뿌듯하더라고. 근데 제가 고향에 자식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고향에서 북한을 응원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통일이란 두 글자가 우리에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자식들을 볼 수 있고 우리 행복이 북한이 일반 주민들로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 자기 개발을 위하고 북한 통일에 대한 인권 강의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내 개발 때문에 지금 통일한번 북한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사이버대 통일안보 북한학과를 다니는 태북민 양시현 씨도 이날 봉사활동에 힘을 모았는데요.
저는 봉사는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에 와서부터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지 한 10년 정도? 우리가 마음이 여기 와서도 채워지지 않는 거. 많은 것들이 안 채워지죠. 어쨌든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재밌어요. 즐겁고. 이 행사하면서 우리의 기념일을 정해주니까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그 느낌, 한민족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아요.
특히나 양시현 씨는 북한과 탈북민에 관련한 일에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뭐 봉사라기보다는 함께 또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에 또 저희가 또 잘 정착해서 멋지게 또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먼저는 통일이라는 좀 이거를 조금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때 준비한 거랑 안 준비한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힘내서 또 다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저희 다 같이 오신 분들 힘내고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날 또 다른 탈북민인 이명화 씨도 부스에서 북한 음식 시식 봉사를 함께 돕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날이 날인지라 정말 정부에서 저희가 탈북민의 날을 제정해줬을 때 참 그때는 뉴스도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설레고 그래서 참 이날만은 우리가 그 평소에 일상이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즐겁게 즐기고 싶고 즐기면서 또한 저희가 다니고 있는 통일안보 북한학과를 홍보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과 학우님들이 정출동하였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면서 힘듦보다는 봉사라는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이고 감사하고 또 거기서 얻는 힐링이 너무 커요. 그래서 봉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지난해부터요 남북 봉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남한 분들도 저희 북한의 음식을 음식 문화로서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드시는 분들도 너무 밝게 오는 모습이 저희 너무 만족스러워서 감사했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남북우정 사랑봉사회 회원들은 시식으로 마련한 음식을 모두 비웠고요. 회원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부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화 씨도 이날 앉을 시간조차 없었지만 나눔과 소통으로 얻어가는 기쁨이 참 크다고 말했고요. 앞으로의 바람도 전했습니다.
저희가 학과가 학과인이 많지 정말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교 안에서 일단 우리 학우들부터 남한 학생, 우리 북한 학생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그런 장을 만들어 가겠고요. 향후에 남북우정 봉사단은 큰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남한 사회에 더 잘 정착하는 멋진 봉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날을 또 맞으면서 보내면서 저희가 빈수먹으러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안아줬고 품어줬고 기꺼이 내줬고 저희들이 비록 많이 가져서 부자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넉넉한 부자, 함께하는 동행, 함께하는 나눔, 함께하는 사랑이 되고 싶고 함께하는 통일 미래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공동성명에서 우리 일본과 한국, 미국 정상은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 이후 1년 동안 3국 협력에서 이룬 대단한 진전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 역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내와 세계 안보, 번영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건의 문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 동안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1년 전에 약속한 안보와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걸 다짐하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자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래 10번째입니다. 앞서 15일과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참석 없이 진행된 휴전협상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모여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가자지구 중부 자와디아에서 17일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로켓에 적어도 17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 3명과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일가족 1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이달 들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히 포프코 키우 군사행정청장은 텔레그램에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8월 키우에 대한 세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이며 정확히 6일 간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비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3회 연속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를 기습 공격한 이래 수두자 마을을 비롯해 80개 이상의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에서 약 10km 떨어진 수두자 마을은 전쟁 전의 인구가 약 5,000명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함락된 가장 큰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일대에서 러시아군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러시아에 억류된 우리 군인과 민간인 석방을 앞당겨준 모든 군인과 지휘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크루스크를 탈환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수두자 마을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차기 총리로 선출된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페통탄 치나왓, 푸아타이당 대표가 18일 국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하와지랄롱꼰 태국 국왕은 이날 페통탄 대표를 태국의 31대 총리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페통탄 신임 총리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고모 잉낫 치나왓 전 총리에 이어서 태국 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페통탄 총리는 1986년 8월 21일생으로 현재 37살이며 며칠 후 생일이 지나면 38살이 됩니다. 페통탄 총리는 16일 하원 투표에서 찬성 319, 반대 145표로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페통탄 총리는 2021년 푸아타이당에 합류해서 2023년 10월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페통탄 총리는 향후 내각을 인선한 후에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라고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가끔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 황해도 함경남도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